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의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11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년을 행복하게, 노년을 아름답게 이렇게 캠프에 참석하시다 보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시니까 행복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작년, 재작년에 그 아프리카에 있는 코트디부아르 나라를 다녀왔어요. 캠프를 준비하려고 일주일 전에 비행기를 타고 출발을 할 때쯤 그동안 한 달 전에 그곳에 캠프를 하기 위해서 국립체육대학교가 장소로 결정이 돼 있었는데 갑자기 운동장에서 운동하던 선수가 그 축구 골대가 넘어지면서 그 골대에 깔려 죽었대요. 그 사고로 인해서 학교에 문제가 생기면서 취소가 갑자기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백방으로 캠프 장소를 알아보는데 캠프 장소가 없는 겁니다. 일주일 남겨놓고 캠프 장소도 준비가 안 됐죠. 숙소도 준비가 안 돼 있죠.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일주일 전에 출발을 해서 그곳에 갔던 겁니다. 비행기를 타고 이제 가는데 얼마나 비행기를 오래 타야 하느냐면 21시간이나 타고 가야 돼요. 비행기 타는 시간만 그런데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타고 가는 동안 잠이 잘 안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캠프 준비가 아무것도 안 돼 있어서 어떻게 하나 그러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구약 성경에 맨 처음 나오는 성경이 이름이 뭐예요? 아, 창세기. 그 다음에는요? 출애굽기. 그 다음? 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 다음? 민수기. 제가 이제 그 민수기 성경부터 쭉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민수기 성경을 읽고 신명기를 읽고 여호수아 성경을 읽는데 너무너무 말씀이 달고 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길에 인도하시면서 그들 앞서 행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쉴 곳을 찾아 3일 길을 앞서 행하셨다고 돼 있거든요. 제가 기도하면서 예수님 코트디부아르에 아무것도 준비가 돼 있지 않는데 예수님이 저보다 먼저 가십시오. 저는 예수님 뒤따르겠습니다. 제가 절대로 예수님을 앞서가지는 않겠습니다. 내가 앞서가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네, 예수님이 하시는 게 낫겠어요? 내가 하는 게 낫겠어요? 예, 예수님이 하시는 게 백배, 천배, 만배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낫겠죠. 근데 성경을 읽다가 한 구절이 제 마음에 남았어요. 신명기 22장 1절 말씀이 남았는데요. 네, 여기 나왔네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내 형제의 우양의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끌어다가 네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여기에서 보면 저 형제의 우양이 길을 잃었다 이 말이에요. 그 길 잃은 양을 보면 그 길 잃은 우양을 보면 못 본 채 하고 지나가라 그랬어요. 못 본 채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 못 본 채 하지 마라.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끌어다가 그 형제에게 돌려라.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신 마음이에요. 자, 이제 우리 실버 모친 부친들 이제 나이가 드시고 몸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나이든 표가 자꾸 나죠, 그죠? 네. 그런데 내 형제의 우양의 길 잃은 것을 못 길 잃은 우양을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보시면 못 본 채 하고 지나가시겠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를 못 본 채 하지 않고 반드시 해결해 주시겠어요? 네, 반드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못 본 채 하지 아니하고 아 그렇구나 이 문제도 못 본 채 하지 아니하시겠구나 주님은 나를 못 본 채 하지 아니하시겠구나 그냥 지나가지 않으시겠구나 그러면 이런 문제도 해결해 주나요? 예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 곧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시험 들 일도 없고요. 아무리 어려움을 만나도 아무리 슬픈 일을 만나도 아무리 절망적인 형편을 만나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슬픔이 있어도 슬플 일이 없고 문제가 있어도 어려울 게 없고 절망적인 형편이 와도 절망 속에 빠져 있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으시거든요.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코트디부아르의 캠프 장소도 준비가 안 돼 있고 숙소도 준비가 안 돼 있고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지만 하나님이 못 본 채 하지 않으시겠다. 반드시 캠프를 도와주시겠구나. 제 마음에 이 말씀이 자리를 잡으면서 내 마음에 소망이 가득하게 되고 절망이 떠나가는 거예요. 형편은 달라진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렇게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코트디부아르 도착을 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열심히 월드캠프 합니다 홍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월드캠프 학생들에게 초청장을 뿌리고 있고 CLF 합니다 목회자들 오라고 초청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초청하나 봤더니 캠프 오세요, 캠프 오세요. 아, 그런 좋은 캠프를 해요. 장소 어디예요? 몰라요. CLF 오세요, CLF 오세요 하면서 이제 전단지를 주고 팜플렛을 주는데 목사님들이 그 프로그램을 보고 야,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이걸 라디오에 광고도 좀 하시고 TV에 광고도 좀 하시지 그래요. 그러면 많은 목회자들이 올 텐데. 아니, 그런데 그건 그렇고 장소는 어딥니까? 몰라요. 참 기가 막히죠, 그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장소도 결정이 안 돼 있는데 캠프 오세요, CLF 오세요 초청을 하고 있는 그 성도들도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신명기 22장 1절에 내 형제의 우양에 길 잃은 것을 보고도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그에게 돌리라고 하셨다. 주님이 못 본 채 하지 아니하실 겁니다.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겁니다. 이제 믿음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그 국립체육대학교 하나님이 결정해 주셨는데 그 형편 때문에 안 됐다고 마음에 절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가서 이제 초청을 하십시오. 자, 캠프 오세요. 장소 어디예요? 에이, 여러분 뭐가 안 통하네. 몰라요가 아니지, 이제는. 예. 몰라요가 아니에요. 캠프 오세요. 장소는 국립체육대학교. 총장은 빌려줄 생각도 안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 예, 총장은 지금 빌려줄 생각도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이미 주셨어요. 믿음으로 하면 다 돼요, 안 돼요? 다 돼요. CLF 오세요. 장소는, 예, 체육대학교라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 총리실을 찾아갔어요. 총리실을 찾아가서 총리 고문을 만났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 마지막 갈 데가 어디 있어요? 대통령 궁에 찾아가야 되잖아요. 대통령 궁에 찾아가서 막 두들겼더니 대통령 고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통령 고문에게 우리가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런 캠프를 하려고 합니다 하니까 대통령 고문이 감동을 받았어요. 세상에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네요. 당연히 장소를 해결해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전화를 딱 걸어줬는데 체육대학교 총장이 저 프랑스가 있는 거예요. 대통령 고문이 전화를 하니까 총장이 이걸 거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화를 해서 아니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장소 좀 빌려줘요. 그 대학교에서 행사 좀 하게 해줘요 했더니 그 고문이 이야기하니까 총장이 알겠습니다. 운동장은 빌려드리겠습니다. 기숙사는 안 됩니다. 아이고 세상에 운동장이 해결이 됐어요. 아멘? 네. 자 이제 운동장이 해결이 됐는데 다음 주 월요일 캠프인데 토요일 오후에 운동장이 해결이 됐어요. 그 다음 이제 운동장을 해결됐으니까 뭐가 준비돼야 돼요? 숙소. 숙소를 준비해야 되는데 세상에 토요일 오후부터 주변에 있는 학교 교실을 사용하기 위해서 쭉 돌아다니는데 토요일 저녁까지 숙소가 다 준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캠프 당일날이 딱 됐어요. 캠프 당일날 이제 토요일 아침부터 이제 일요일 아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무대 설치를 하는데 이틀이 걸린단 말이에요. 간신히 무대를 설치해가지고 이제 첫째 날 캠프가 시작이 됐는데 예주 캠프 장소네요. 나왔네요. 무대 설치를 지금 하고 있어요. 박수 치려면 확실히 잡아 혼자 치지 말고. 자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캠프 당일 날이 됐는데 그날 저녁 몇 명이 왔느냐? 4,500명이 왔어요. 예, 할렐루야. 4,500명이 와서 쫙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게 정말 놀라운 캠프가 됐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이렇게 4,500명이 왔는데 저희들이 숙소가 부족한 거예요.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래서 그 수도가 아비장시인데 아비장시에 사는 사람들은 집에 가서 자고 오세요 하고 저희들은 숙소에 가 자고 아침 새벽 말씀 전하려고 나왔더니 세상에 그 사람들 집에 안 가고 그 잔디밭에 다 누워 자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내 형제의 우양의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그 형제에게 돌리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못 본 채 하지 아니하셨죠? 반드시 해결해 주셨죠,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형편을 믿지 말고 여러분의 생각도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믿어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늘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만물 이건 없어지는 세상입니다.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자연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이것들은 영원한 게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여진 세계는 영원한 게 없습니다. 어느 날 되면 다 사라질 것들인데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세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에게 건강하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 이제 100세 시대가 열리고 있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번 캠프가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캠프를 마치고 내려갔다가 여름 캠프에 얼굴을 보지 못하는 분들은 주님 품에 가신 분들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 캠프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달려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 앞에 길을 여시고 역사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코트디바르를 처음 갈 때 여기가 아주 더운 나라예요. 가서 보니까 정말 더운 나라던데 그 코트디바르는 더워서 코트는 안 입고 가도 되더라고요. 자 이제 작년에 제가 두 번째 코트디바르 캠프를 또 이제 대장이 돼서 가게 됐어요.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작년보다는 어렵지 않을 거야. 설마 작년만큼 어려울까? 근데 여러분 그런 말 아세요?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제가 이제 코트디바르를 갔는데 금요일 날 캠프인데 역시 월요일 날 도착했을 때 캠프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선교사님에게 물어봤더니 작년에 했던 체육대학교에서 하려고 한대요. 그런데 또다시 그곳에서 장소를 지금 결정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그곳에 가 있으면서 수요일 날 아비장 주지사님을 만나서 저녁 식사 대접을 받게 됐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사모님에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식사 대접을 잘 받았습니다. 음식은 너무너무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아, 그 선교사님 말 잘하대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아니 왜요? 사실은 금요일 날 캠프를 해야 되는데 캠프 장소가 아직 결정이 안 됐고 숙소도 아직 결정이 안 돼 있어서 제가 음식의 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빙그레 웃더니 아이고 선교사님 그런 문제는요 우리 남편한테 다 맡기세요. 그리고 선교사님 편안하게 주무시면 내일 아침 되면 다 해결될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아비장 주지사님이 사모님이 그렇게 탁 믿어주니까 뿌듯하신지 흐뭇해하고 웃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체육부 장관한테 전화를 딱 걸어가지고 아 국립체육대학교 그곳에서 작년처럼 이제 그 캠프를 하려고 하는데 운동장을 좀 빌려주시죠. 아 그렇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일 아침에 해결될 겁니다. 아 고맙습니다. 전화를 딱 끊으시더니 걱정하지 말고 가서 쉬래요. 자 들어보세요. 작년에 월요일날 캠프인데 토요일날 결정됐죠. 그죠? 지금 날짜가 어떻게 됐어요? 금요일날 캠프인데 수요일인데 지금 장소가 결정이 안 됐으니까 작년보다 쉬워졌어요? 더 어려워졌어요? 아니 쉬워진 게 아니고 더 어려워졌다니까요. 시방. 그래 이제 그곳에 가서 우리가 의료봉사단이 함께 갔는데요. 황효정 장로님이 그 열대성 질환인 부를리 궤양 이 치료를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 치료하는 걸 보면서 아비장 주지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한 번 약을 먹고 하루 지났는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느냐.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좋아질 수 있지? 저도 가서 같이 그 사진을 봤는데요. 어떤 아주머니가 얼굴에 부를리 궤양이 생긴 거예요. 예. 지금 이제 어느 쪽이죠? 이쪽이죠, 이쪽. 예. 이쪽 편에 있는 얼굴이 약 먹기 전에 얼굴이에요. 예. 이쪽 편에 있는 얼굴이 어제 약을 먹고 그 다음날 와서 찍은 사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편은 그냥 번져가고 있고 약을 한번 먹었는데 아무라들고 있죠, 그죠? 네. 하루 한 번 약을 먹고 왔는데 이렇게 약효가 나타나는 걸 보면서 그 주지사님 마음을 활짝 연 거예요. 네. 그 다음 하나 사진 더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 발입니다. 다리가 코끼리 다리처럼 이렇게 퉁퉁 부어가지고 저 다리를 디딜 수가 없어서 병원에 절단을 수술을 하려고 가는 도중에 우리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치료를 하는데 저기 살 사이에 하얗게 생긴 곳이 뼈가 드러나 있는 겁니다. 옆에 발 뒤꿈치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예, 발바닥에 구멍이 났는데 속은 지금 썩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이건 현재 어디에도 치료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약을 한 번 먹고 그 다음날 왔는데 이 붓기가 빠져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복음을 위해서 마인드 교육도 하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캠프도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앞에 새로운 길들을 열어가시는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이제 목요일 날 아침이 됐는데요. 소식이 들려왔는데 안 된다고 소식이 왔어요. 이게 기가 막힌 게요. 체육대학교는 체육부 장관이 관리를 하는 곳이잖아요. 그럼 장관이 지시하면 총장이 말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는데 총장이 말을 안 들어버리는 거예요. 못 빌려준다 하고 단호하게 선을 그어버린 거예요. 제가 이제 목요일 날 저녁에 내일 캠프인데 기가 막히잖아요. 작년에는 이틀 전이었는데 지금은 하루 전인데 이제 밤이 됐는데 총리실 고문을 만났는데 이 고문이 총장에게 전화를 해주겠대요. 그래서 그날 저녁 퇴근을 해가지고 운동장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그분이 말하기를 아프리카는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 아시죠? 돈을 줘야 됩니다. 사용료를 준다고 하면은 안 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 얼마를 줄 겁니까? 묻는 거예요. 그 얼마 줘야 합니까? 이 정도는 줘야 합니다. 아, 그 정도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총장이 전화를 하니까 돈을 준다고 하니까 확실히 통화돼요. 그러면 해결해 드리죠. 그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내일 캠프 당일인데 이 사람이 부르기나 파소라는 나라에 가 있는 거예요. 현재. 내일 점심 때 1시에 공항에 도착을 해서 자기가 직접 학교에 와가지고 운동장 장소를 보고 자기가 지정해 준 데서 해야 된대요. 자, 내일 오전이면 캠프 참석할 사람들이 오겠죠, 그죠? 근데 이미 이건 때가 늦은 거죠. 제가 이제 알았어요. 이 체육대학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그리고 마음을 접어야만 했어요. 사회자님들을 숙소에 보내고 그 운동장을 거니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일은 캠프 당일입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야, 그 상황이 되니까 별별 생각이 다 들대요. 예, 별별 생각이 다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까지 불러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작정을 하셨나? 아이고, 어디 도망갈 때나 있으면 도망이나 갔으면 좋겠다. 그 생각도 드는데 새벽 1시까지 그곳 운동장을 거니면서 하나님 하면서 기도를 했어. 그리고 숙소에 들어가 잠을 청했는데 또 새벽에 일찍 깬 거예요. 오늘은 캠프 당일날인데 사역자들을 다 깨워가지고 같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분명 하나님이 캠프 장소를 준비해 놓았을 텐데 어딥니까 그곳이? 저에게는 길이 없습니다. 저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저희들은 캠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한마디 한마디 고하면서 기도를 하는 동안 마음이 막 달아오르는 거예요. 기도하다 말고 죄송합니다. 갑자기 통곡이 나오더라고요. 눈물을 뿜뿜 쏟으면서 하나님, 내가 의지할 데가 하나님 말고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야, 작년에는 신명기 22장 1절 말씀을 주시더니 올해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다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예, 나왔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 시작. 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자,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지만 내가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이 말이에요. 맞죠? 자,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다 이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이 일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겠구나. 하나님은 내게 이 문제를 주셨지만, 하나님은 내게 어려운 형편을 주셨지만, 하나님은 절망적인 형편 앞에 나를 세우셨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능히 나로 감당하게 하시겠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비춰지니까 이 성경을 한번 떡 찾아보는데, 그렇네, 맞네, 능히 감당하게 하시겠네,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전날 그 체육대학교 총장하고 전화통화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아니 왜 우리 대학에서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 코코디 대학도 있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코코넛도 아니고 코코디 대학. 이 들어보지도 못한 대학인데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화를 끊고 선교사님에게 이야기했더니, 아이고 세상에, 확실히 하나님이 지혜를 안 주면 바보가 된다니까요. 아, 코코디 대학 이러더라고요. 아비장시에서 가장 좋은 대학교, 한국으로 말하면 서울대학교인데, 그곳에 운동장이 넓은 곳이 있는데 3년 전에 거기서 캠프를 했었대요. 그런데 그걸 생각을 못해낸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전화를 해놓고 이제 당일날 금요일 아침에 7시에 총장하고 만날 약속을 해놓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운동장이 정말 마음에 드는 거예요.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여기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었구나. 그리고 이제 총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해서 연락을 주겠다 그랬는데, 나중에 아비장시에서 나선 거예요. 아비장시 담당자가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 그 대학교에서 계약금 전액을 가져오면 사용 승인을 해주겠다 그랬는데, 한국 돈으로 1,500만 원인데 저희들이 지금 은행에서 돈 찾아가지고 바로 가서 계약을 할 테니까 바로 오십시오. 그리고는 이분들이 자기들이 돈 들여가지고 아비장 시청에서 1,500만 원 가지고 가가지고 그 코코디 대학 운동장을 계약을 해줬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딱 들어가가지고 이제 캠프 준비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무대 설치하는데 이틀 걸립니다. 금요일날 지금 오전에 들어갔는데 그날 무대는 임시 무대로 이제 행사를 했고, 토요일날 합창단하고 박 목사님이 오시니까 토요일 저녁 행사만 딱 맞춰서 준비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무대가 다 완성이 돼서 캠프를 딱 시작을 했는데 토요일날 박 목사님도 오시고 합창단도 왔어요. 몇 명이 왔을까요? 만 명이 왔어요. 예. 저희가 이제 합창단 공연하고 있죠? 예. 그 다음, 예. 지금 만 개의 의자를 깔았는데 다 사람들이 차 있는 거예요. 기적의 캠프를 했습니다. 아멘.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어요. 무슨 선물을 주셨느냐면, 아비장 주지사님이, 우리는 대통령실에 뭐 장관실에 편지 보냈는데 답도 없는데 아비장 주지사님이 박 목사님을 얼마나 크게 여기는지, 목사님은 대통령도 만나셔야 됩니다, 장관도 만나야 됩니다 해가지고 아비장 주지사님이 직접 나서가지고 이제 약속을 잡은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주일날 오후에 아비장 주지사님 집에 초대를 받았는데 박 목사님에게 왕복을 딱 입혀주시더라고. 예, 다음. 예, 저기 지금 목사님이 딱 왕을 쓰고 이렇게 있죠, 계시죠, 그죠? 옛날 추장들이 이제 왕복으로 입고 있는 전통 의상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 먼저 가시고 제가 저 왕복을 직접 들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입어보라 해서 한번 입어봤어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월요일 날 10시 비행기로 나오셔야 되는데 12시 반에 영부인 미팅이 잡혔어요. 그래서 대통령 영부인을 박 목사님이 만나셨어요. 네, 이렇게 영부인과 만남을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1시 반에 보건부 장관하고 또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MOU 사인도 했습니다. 그래서 브릴리 계양 임상실험을 하게 됐습니다. 예. 2시 반에는 청소년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6시 반에 부대통령과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부대통령이 만나면서 우리 대통령께서 직접 여러분 대표단을 만나고 싶었는데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어서 제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만남이 이루어졌는데요. 예. 그리고 이제 이 부대통령과 너무너무 좋은 대화를 가졌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얼마 전에 일본에서 총리를 만나셨거든요. 이제 누구만 만나면 돼요? 예, 대통령만 만나면 돼요. 하나님이 코트디바를 다 얻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앞에 이렇게 열린 문을 두셨는데요. 제가 이제 뭘 이야기 드리고 싶으냐면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에게는 조건이 없지만 때로 어려움이 있어도 때로 절망적인 문제를 만나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예수님 한 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한 분 계시면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오늘 여러분 마음 안에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게 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슬픔이 와도 문제가 안 되고 고통이 와도 문제가 안 되고 병이 와도 문제가 안 되고 어떤 절망적인 형편을 만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자, 이제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거하시려면 이제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한 성전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간음증에 잡힌 여자 이야기가 나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간음증에 잡힌 여자를 현장에서 붙잡아서 예수님 앞에 끌어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찾기 위하여 주장하며 따지고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자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여자는 모세의 율법으로 벌써 죽어야 되는 거죠. 예, 현장에서 그냥 돌로 쳐 죽여도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앞에까지 이 여자가 끌려왔는데 예수님에게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예수님이 죽여라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겁니다. 자, 살려줘라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예수님을 이제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 예수는 이제 걸려들었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에게는 방법이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다. 많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땅바닥에 뭔가 글을 쓰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뭐가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이 여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의해서 끌려와서 두려움에 잡혀 있고 절망 속에 있고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데 이제 내 인생은 끝이라고 여기고 있는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이 떨어지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슬그머니 돌들을 내려놓고 떠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하나님 앞에서 보면 이 가늠죄에 잡힌 여자나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나 똑같은 죄인이겠죠. 그렇습니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자신을 비춰본다면 저 여자가 바로 저 자신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엎드려져야 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너 같은 여자는 죽어야 돼. 우리는 달라. 우리는 너하고 다른 사람들이야. 우리는 의로워. 우리는 경건해. 우리는 너같이 인생을 살지는 않았어. 너 같은 인간은, 너같이 쓰레기 같은 인간은 이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돼. 마땅히 죽을 인간이라고 생각했는데 말씀 앞에 비춰보니까 자신도 똑같은 죄인인데도 양심의 가책만 받는 사람은 주님 앞을 떠나가는 것이고 정확하게 마음에서 내가 바로 저 여자입니다. 저 가늠죄에 잡힌 여자가 저 자신입니다. 그렇게 죄인인 것이 발견된 사람은 그 가늠죄에 잡힌 여자 옆에 엎드러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 모친 한 분이 폐암에 걸렸는데 복음을 다 알고 기억하고 있는데도 이 모친이 구원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왜 구원을 못 받았나 보니까 죄인이 안 되신 거예요. 자, 여기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 여러분 다 죄를 지으셨죠? 죄인이시죠? 자, 죄가 있죠? 그러면 이제 죄만 있습니까? 선한 것도 있습니까? 예? 죄도 있고 선한 것도 있죠, 그죠? 여러분 선한 것도 있다는 그 생각이 있잖아요. 나도 선해. 나는 죄만 있는 건 아니야. 다 악한 것만은 아니야. 자, 착한 것도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깨우쳐 주시려고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가시나무에 포도가 열려요? 엉겅퀴에 무화과가 열립니까? 안 열리죠, 그죠? 자,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좋은 나무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고 못된 나무에 나쁜 열매가 맺는다. 좋은 나무에 나쁜 열매가 맺지 않고 못된 나무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죗덩어리입니다. 맞습니까? 네, 태어날 때부터 죗덩어리입니다. 그 폐암 말기가 된 모친님에게 모친 폐암이 걸려서 말기가 됐잖아요. 암 덩어리가 가득 찼잖아요. 모친 죄 덩어리예요. 내가 그러시더라고요. 모친이 한 번도 자신이 죄 덩어리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할머니 이렇게 죄가 많아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죗덩어리예요 하고 설명을 드렸더니 아이고 내가 그런 죄인이구만. 마음에서 죄인인 것이 톡 인정이 되니까 그동안 머리로 알고 있던 복음이 그대로 마음에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겠어요?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어떤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할머니 이 악한 걸 어떻게 좀 깨우쳐드려야 되나. 할머니 여기 꿀물 한 마를 타놨습니다. 여기에 손주 똥이 한 덩어리 빠졌습니다. 꿀물입니까? 똥물입니까? 똥물이지. 이거 버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 버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제가 그 모친에게 버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니까 대답을 안 하셔요. 아니 할머니 손주 똥이 떨어졌잖아요. 똥이 다 가라앉아도 이거 똥물 아니에요? 똥물 맞아. 버려야 돼요? 안 버려야 돼요? 가만히 웃고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우세요? 그랬더니 그렇지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게 똥물인데 왜 아까우세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제가 예화를 잘못 든 거야. 왜? 손주 똥은 촌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손주 똥이 빠졌다 그러니까 아이고 세상에 아까운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도 손주를 봤다입니까? 예, 요즘 손주를 못 본 지 오래됐는데 사진을 자꾸 볼 때 아이고 요거 참 귀엽다 그 생각이 요즘 자꾸 듭니다만 그래서 이제 할머니에게 다시 할머니 꿀물 한 말 한 통을 턱 타놨습니다. 개똥이 한 덩어리 빠졌습니다. 똥물입니까 꿀물입니까? 똥물 버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버려야지.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가장 많이 속고 사는 게 누구에게 속고 사느냐? 자신에게 속고 산다. 이 말이야. 사기를 당해본 적이 있는 사람 절대로 다른 사람 안 믿고 자기만 믿어요. 근데 중요한 건 사기를 당한 사람을 보면 처음부터 자신을 믿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사단의 밥이 돼서 사는 사람은 누군 줄 알아요? 100% 자신을 믿는 사람들은 다 마귀에게 속아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어떤 죄보다도 가장 큰 죄는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이 있죠. 내 모습은 내가 알아. 여러분 모습을 어떻게 알아요? 예? 여러분 얼굴 거울 봐야 알잖아요. 그렇죠? 어떤 바보가 동네 어른들이 뒤통수를 만지면서 아이고 이놈 뒤꼭지 참 예쁘다 칭찬해 주니까 뒤꼭지가 보고 싶었대요. 그래서 이 뒷꼭지를 어떻게 보나 하고 찾다가 아이디어가 딱 떠올랐어요. 방에 들어가더니 서랍에서 뭔가를 손에 들고 나와서 마당에서 뒷꼭지를 비추는데 뭔가 봤더니 손거울을 가지고 왔어요. 뒤통수를 비추더니 얼른 가져왔어요. 또 얼른 가져왔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이 뒤통수를 보려고 자꾸 뒤에다가 비추는데 얼른 가져왔는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대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데 자신에게 가장 속고 산다는 겁니다. 우리는 못된 나무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아름다운 열매는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찍혀져야 합니다. 불에 던져질 겁니다. 그리고 불사름을 당할 겁니다.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겁니다. 어떤 모친이 일제시대에 동경대학을 나오신 분이라 합니다. 그 시대에 동경대학 나왔다 그러면 똑똑하고 부잣집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분이 나이 들어서 얼마나 자신이 위선되고 얼마나 자신이 악한 자신을 발견하면서 거울을 볼 때마다 이 나쁜 년아 이 위선자야 그러면서 그 거울에 비춰진 자신을 보며 그렇게 욕을 하고 살았다 하신 거예요. 박 목사님도 거울에 비춰진 당신 얼굴을 보며 이 나쁜 놈아 그렇게 욕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바라보고 어떻게 하셨어요? 아이고 예뻐라. 사람들은 한줌의 흙에 불과하고 티끌에 불과한 인생인데 어찌 황금 보석처럼 다이아몬드처럼 아끼고 위하고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있는지. 그것 싸도 없어져 버릴 것들인데 이거 구더기 밥밖에 안 될 텐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이제 여러분 자신이 정말 여러분 자신을 믿고 살았는데 인생이 꼬일 대로 꼬여서 꽈배기가 됐죠. 상처투성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인생이 왜 불행한 줄 알아요? 못나서 불행해서 못나서 부족해서 가난해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과 끊어지면서 자신을 믿고 살아가면서부터 인생은 불행해진 것입니다. 언제 불행이 끝이 납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됩니다. 아멘. 어느 날 그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장수만세 퀴즈대회에 나와가지고 할머니가 답을 맞추고 할아버지가 이제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래 할멈, 그 여자 인생은 두레박 인생이라 그러잖아. 여자 인생 평생 세 남자를 잘 만나야 돼. 누구 하니까 세 남자, 이장, 반장, 면장. 아버지, 남편, 아들을 잘 만나야 돼. 세 남자를 잘 만나야 되잖아. 그죠? 근데 아이 통과. 이거 아주 쉬워. 자기하고 나 사이, 좋은 사이. 무슨 사이? 영감하고 나 사이 왼수. 아니 그것 말고 내자 내자. 자기하고 나 사이 좋은 사이 내자. 평생 왼수. 이게 천생연분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 평생 왼수가 됐어요. 할머니들을 보면 평생 원수라 그러면서 평생 또 남편만 믿고 사는 거 보면 참 귀하죠. 제가 서울에서 그 복지회관에 갔는데 60, 70, 80 할머니 100여 분이 모여 계시는데 마인드 강연을 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할머니, 할머니를 결혼할 때 결혼하기 전에 마음에 이상형 있었어요? 그랬는데 저 혼났어요. 그럼 없을까봐 그러시더라고요. 마음의 이상형과 결혼하신 분 했더니 또 혼났어요. 그게 마음대로 돼감 하면서. 여러분들도 다 결혼하기 전에 이상형 있었죠? 아, 있었다 하네. 그 이상형하고 결혼하신 분 손 들어봐요. 한 명도 없어요. 그게 마음대로 돼감.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물어봤어요. 그러면 마음의 이상형 버렸어요? 하니까 아직 안 버렸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 마음을 믿습니다. 내 마음을 믿고 내 생각을 믿고 내 판단을 믿고 내 느낌을 믿습니다. 가짜입니다. 다 거짓됩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말고 여러분 자신에게서 시선을 떼세요. 그리고 여러분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돼요. 여러분의 초점을, 여러분의 눈을 여러분 자신에게 맞추고 살던 데서 하나님께로 돌리면 이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네. 자, 이제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말씀이 떨어지니까 다 떠나가고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자에게 말합니다.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자, 이 여자가 자신을 정죄하는 사람들, 그들이 들고 있던 돌이 두두두두두둑 떨어지는 소리는 들었지만 그들이 떠나갔는지 안 떠나갔는지 얼굴을 들 수가 없잖아요. 그 돌들은 자신에게 날아와야 되고 그 돌들은 자신에게 얼굴을 향하고 자신의 팔을 향하고 온몸을 피투성이를 만들고 그 돌들은 자신에게 돌무덤이 쌓여야 됐는데 세상에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신을 향한 돌들이 다 떠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를 향한 저주가 끝나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를 향한 심판이 끝이 나는 겁니다. 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고개를 살며시 들고 수변을 둘러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따라해보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은요. 너 이제 깨끗해. 너 이제 죄 없어. 네 죄는 씻어졌어. 네 죄는 내가 담당했어. 이제 넌 의로워.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을 믿어야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됐느냐, 이제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 여러분 마음 안에 주님이 임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누구 죄를 위해서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히셨어요. 마지막 남기신 말씀 다 이루었다. 운명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 속에 우리의 모든 죄가 끝이 났다는 증거입니다. 어디에서 우리 죄가 끝이 났습니까? 십자가에서 죄가 끝이 났습니다. 심판도 끝났습니다. 형벌도 끝이 났습니다. 저주도 끝이 났습니다. 예, 이제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아멘. 제가요, 광주 어느 교회에 집회를 갔어요. 집회를 마치고 났는데 할머니 한 분이 저 뒤쪽에 혼자 앉아 계시더라고요. 다가가서 성경을 펴서 할머니 성경 이야기 조금만 들으세요 했더니 성경을 탁 밀쳐내시는 거예요. 나 귀 안 들려. 눈치를 보니까 귀가 들리시는 것 같아. 그 성경 듣기 싫어가지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더 가까이 대신 조금만 들어보세요. 귀 안 들린다니까! 지금 잘 들리구만. 제가 할머니에게 이야기했어요. 할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80. 귀가 들린다니까 지금. 할머니 80평생 살아오는 동안 한 많은 인생 사셨죠? 그건 그래. 왜 한 많은 인생 사셨어요? 왜 그럴까? 죄가 많아서 그래요. 죄가요. 그래. 내가 죄가 많은 건 사실이야. 할머니 죄가 많아서 한 많은 인생 사셨는데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한 많은 인생 살았는데 저 세상에 가서도 그렇게 지옥에서 고통 속에 사실래요? 저 세상에 가서더라도 편안하게 사셔야 되잖아요. 그건 그렇지. 제 이야기 조금만 들어보세요 하고 다시 성경을 내미니까 이제는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나 글 몰라. 이제 알았어요. 나 귀 안 들려 하신 이유가 뭐였냐면 글을 모르시는 거였어요. 글 모른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게 자존심이 상한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서 차마 글 모른다는 이야기를 창피해서 못하셨던 거예요. 나 글 몰라. 아이고 할머니 진즉 그러시지. 글 몰라도 괜찮아요. 이 목사가 알아듣도록 자세히 가르쳐드릴 테니까 제 이야기만 잘 들으세요. 아셨죠? 어디 해봐.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교회 몇 년 다니셨어요? 15년. 아이고 오래 다니셨네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진 보셨어요? 봤지? 봤지? 아이고 나는 그 사진만 보면 예수가 불쌍해 죽겠어. 죄를 작작 짓지 말라고 죄를 그렇게 많이 지어가지고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지 몰라. 세상에 세상에 살다 살다 뭐 이런 말은 처음 들어봤나.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아이고 깜짝이야. 할머니 지금 예수님이 죄가 많아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할머니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죄 없어요 예수님은. 할머니 그 죄 때문에 지옥 가시니까 그 죄를 대신 담당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할머니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그 십자가에 흘린 피가 할머니 모든 죄를 눈보다 희게 씻으셨습니다. 아멘. 갑자기 할머니 가방 자크를 여시더니 뭔가를 찾아요. 그럼 뭐 하시나 봤더니 손수건을 끄집어 내더니 눈물을 닦으시면서 아이고 나는 그것도 모르고 아이고 우리 예수님 고마워라. 할머니가 그새 마음이 바뀌셨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구나.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세상에 예수님 고맙습니다. 내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쉬워요. 자 가늠 중에 잡힌 여자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말씀 한마디 떨어지니까 다 떠나갔죠. 이제 알았어요. 내가 죽고 사는 것이 나에게 있지 않구나. 예수님에게 달렸구나. 아멘.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한 사람이 나와요. 그죠? 첫 번째 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 첫 번째 한 사람은 아담이에요. 두 번째 나오는 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 이제 잘 보세요.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아담이 범죄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됐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죄인 된 거라면 여러분이 의인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 아담에 의해서 죄인 된 것은 내 행위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아담에 의해서 죄인 됐기 때문에 두 번째 한 사람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잘해야 돼요? 예수님이 잘해야 돼요? 예, 로마서 5장 19절은 이 성경 한 권을 함축해 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을 보면 여러분의 잘하고 못하는 것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만 잘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첫사람 아담은 산 영, 살아있는 영,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영이고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살리는 영이 되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럼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러 오신 겁니다. 아멘. 자, 히브리서 9장 26절에는 세상 끝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오셨다고요? 예, 여기 이제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랬죠. 자, 지금까지는 첫사람 아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실 때는 다 죄인으로 봤습니다.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님이 세상 끝에 오셨습니다.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 안에서 세상을 보니까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아멘. 예, 이제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자, 예수님이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오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여러분은 죄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예수님은 여러분을 죄와 허물과 죄로 죽은 여러분을 살리셨도다. 이미 살렸어요. 앞으로 살릴 거예요. 살리셨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가 끝났어요. 앞으로 사해 주시는 거예요. 예, 이미 사해 놓았습니다. 이미 우리 죄가 씻겨져 있습니다. 이미 의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아멘. 자, 히브리서 10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로마서 3장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미 의롭게 해놨죠. 그죠? 히브리서 10장 10절에는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미 거룩하게 해놨죠. 그죠? 조금 전에 읽었던 이 성경에도 뭐라고 돼 있습니까?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온전합니까? 예. 여러분 잘 아시는 전도사님 있잖아요. 심홍섭 전도사님. 박 목사님이 어느 날 합천교회를 들렸는데 그 사모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고 우리 남편이 20년 세월 술주정뱅이로 살아요. 저 어떡해요. 내일 새벽에 남편 데려와. 그래서 이제 새벽에 목사님을 찾아왔는데 목사님을 만나는 게 부담스러웠는지 두 병이나 그 새벽에 마시고 왔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성경을 펴서 히브리서 10장 14절을 읽게 했어요. 정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이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네를 온전케 했어 안 했어? 예, 온전케 하셨습니다. 자네는 온전해 안 해? 안 온전합니다. 왜? 제 아내는 하루에 8병 마시는 줄 알고 있지만 제가 거짓말을 해서 그렇고요. 실제는 하루에 10병씩 마십니다. 그러는 제가 어떻게 온전하다고 하겠습니까? 다시 읽어봐. 하나님 거룩하게 해놨지. 예, 자네는 거룩해 안 해? 안 거룩합니다. 왜? 20년 세월을 술주정뱅이로 살아온 내가 어떻게 온전하다고 합니까? 다시 읽어봐. 하나님이 거룩하게 낳았지. 예. 자네는 거룩해? 거룩하지 않아? 안 거룩합니다. 목사님이 15분 동안 계속 싸우셨대요. 왜? 제가 이 술주정뱅이로 사는 게 지긋지긋하고 진절머리가 나서 벗어나보려고 노력을 해봤지만 안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술주정뱅이로 사는데 평생을 술주정뱅이로 살지도 모르는 내가 어떻게 온전하다고 하는 겁니까? 목사님이 다시 이야기했어요. 자네 말 다 맞아. 다시 읽어봐. 저간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이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하나님 온전하게 해놨지. 예. 자, 이제 자네 모습 보지 말고 하나님이 그런 자네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걸 대답을 해봐. 이제 온전해 안 해? 그럼 온전합니다. 아멘. 바로 그거야. 자네 또 집에 가면 술 마시겠어 안 마시겠어? 마시죠. 자, 집에 가서 술을 딱 따라가지고 딱 마시고 술잔 딱 내려놓으면서 소리를 쳐. 난 술 끊어졌다. 난 온전하다. 그렇게 소리를 치는 거야. 알겠지? 예, 목사님. 그 길로 술 끊어졌대요. 그래가지고요. 거기에 누가 계셨느냐면 그때 진주교 목사님이 옆에 앉아가지고 심홍섭 형제가 술이 끊어져 온전하게 되고 술이 끊어졌다 그러면서 주일날 말씀 전하면서 그 간증을 했대요. 그 간증을 듣다가 형제 세 사람이 술이 끊어졌대요. 70이 다 된 할아버지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뭐라고? 내가 심홍섭이라 하는데 지가 온전하다고? 심홍섭이가 온전하면 나도 온전하다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술이 끊어졌다 하더라고요. 이제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압니까? 자네 같은 사람이 성교학교 와야 돼. 그래가지고 성교학교 와서 훈련을 6개월 동안 받았어요. 예. 성교학교 와서 6개월 훈련을 받는 동안 꿈을 꾸는 듯 천국 생활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복했대요. 근데 7개월째 도망갔대요. 그래서 성교학생들이 가서 또 이제 데리고 왔어요. 왜 도망갔어요? 했더니 6개월 동안은 목사님이 넣어준 온전하다는 믿음을 갖고 있을 때는 아무 문제 안 됐고 자신이 안 보였는데 7개월째 되니까 이제 나도 내가 뭔가 믿음을 가지고 뭘 잘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자기 모습 보여 안 보여요? 나 같은 술주정뱅이는 성교학교 있으면 안 돼. 성교학교가 더럽혀져. 그러면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은혜를 입어가지고 원주로 전도사님으로 갔는데 아이고 거기 가서도 몇 번이나 또 도망을 갔다 가네. 나중에는 이제 원주에 못 있고 분당으로 갔는데 분당에 가서는 너무너무 잘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원주교회에 있던 전에 목사님이 시험이 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박 목사님 여쭤봤대요. 목사님, 아니 여기 있을 때는 그렇게 문제만 일으키고 했는데 분당에 가서는 왜 그렇게 잘 지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했더니 자네는 문자로 여기니까 문자밖에 더 되겠어? 박용주 목사는 온전한 하나님의 종으로 대하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지. 그랬다 하시더라고요. 누가 그러는데 천당 밑에 분당이라서 그렇다 합니다. 자, 그러면 박용주 목사님은 왜 온전한 하나님이 종으로 받느냐? 목사님이 온전하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온전하다고 하는 그 믿음을 목사님이 넣어줬는데 그런 목사님의 눈으로 그런 목사님의 믿음으로 대하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종으로 대할 수가 있었고 그분은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독립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고향 합천에 강사로 갔더니 동네 사람들이 꽃다발 들고 다 왔대요. 그리고 이런 술주정뱅이를 이렇게 변화시켜준 교회가 고맙다 하면서 그래 또 고마워하고 군수가 후배인데 찾아와서 선배님 축하합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재작년인가 마산에서 집회를 했는데 그때 술 팔던 대리점 사장이 구원받아버려가지고 술 장사가 안 돼가지고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했지 했는데 박옥수 목사님을 만나서 변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저 사람을 바꿨나 하고 마산 집회에 그 대리점 사장이 와가지고 목사님을 만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 아닙니까? 자, 여러분 이제 심홍섭 전도사님만 온전한 게 아닙니다. 맞죠? 여기 혹시 심홍섭 전사님 계십니까? 계시면 어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계시네. 계시면. 자, 심홍섭 전도사님만 온전한 게 아니고 누구도 온전합니까? 예, 아이고 이제 통하네. 나도. 그렇죠. 여러분도 온전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전케 하신 이유가 뭔지 알아요? 온전한 사람만이 천국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어요. 이제 오늘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몇 살이에요? 빵살. 자, 이제 가늠 중에 잡힌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말씀 한마디가 그 여자를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신 것처럼 오늘 주님이 우리를 온전하다고 하심으로 우리는 이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주님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참된 자유를 얻었습니다. 참된 안식을 얻었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이제 우리를 온전케 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을 때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